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며 주께로부터 큰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랑과 그 기쁨을 고백하며 주를 찬송하옵나이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리가 죄 가운데 있사온즉 썩어질 것이요 무너질 것인 줄을 저력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시요 근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사랑함을 고백하옵나이다.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저희의 신앙으로 주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목숨을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셨사오매 이제 그 사랑을 입어 주의 백성 되었사온즉 이 세상의 부귀가 주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명예가 주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 세상 행복과 쾌락이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도를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마음에 이끌려 육정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죄의 정욕의 그 유혹들 앞에서 하나의 말씀의 훈도를 살피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 앞에 저희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오늘도 저희 삶이 주 앞에 선한 발걸음 되어지기를 인도함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모든 일에 선한 역사가 주의 말씀으로 이룬 줄 믿사옵고 이 시간에 다시 주의 말씀을 저희 앞에 펼쳐오며 마땅한 신앙의 도리를 저희가 배우고자 할진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간에 모으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같은 말씀 앞에 같은 믿음으로 고백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겨울방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했나 열어봤더니 깜깜해요. 이제도 제가 깜깜하니 여러분들도 깜깜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근데 복습은 하셨어요? 지난 여름방학에도 복습하라고 숙제를 내려줬고 겨울방학에도 동일한 숙제가 당연히 있는 것인데 되게 복습을 좀 하셨습니까? 하셨겠죠. 하신 줄로 믿고 우리가 공부할 곳이 어딘가 하고 제가 살펴봤더니 교재 책 55페이지에 32문을 하다 마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2문부터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55페이지 31문을 열어보세요. 31문 31문항을 열어보시고 31문을 우리가 한번 쭉 문답을 살펴보고 32문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도록 하죠. 31문 제가 질문하면 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31문에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세 가지 직분과 관련돼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임명할 때에 기름 부어 그 직분의 임명 수임을 선언했는데 그때 기름 부은 것은 하나의 상징적이었죠.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이게 기름 부어서 그 직분에 수임되었음을 확인하는 그것은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상징했냐면 주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이 직분자를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성령에 임하시기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원하고, 그 직분의 수행은 성령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기름 부음을 따로 받은 것이 없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있었고, 그러나 주께서 요한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누구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일컫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다시 말하는 기름 부음의 실체를 이루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문의 답, 왜냐하면 그분이 성부로부터 보내신 받은 자요 성신으로,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삼중직, 삼중직분이 이 같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그것의 실체로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구약의 직분자들은 기름으로, 물질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받으셨다는 것은 물질의 기름으로 상징코자 한 그 자체를 실체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직분에서도 완성도요, 직분에서도 실체로 이루신 분이라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삼중 직분에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설명했습니다. 31문에 보면 첫째는 선지자와 선생이시다. 그런데 그 앞에 큰 자를 붙였죠. 이 큰 자는 본래, 원래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 선생이신데, 선지자 선생으로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선지자의 사역의 중심 기능은 뭐죠? 선지자의 중심 기능은, 사역적 기능은 계시하는 것입니다. 계시예요. 선지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일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계시하는 것이죠. 단순한 선생의 직분, 선생적 기능이 있죠. 선지자는 선생적 기능이 있지만 단순한 선생 기능이 아니고 어떤 걸까요? 감추어진 사실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감추어진 사실은 어떤 것과 맥락에, 어떤 맥락에서 보이는 감추어지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무엇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 그 뜻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감추어진 경륜과 뜻을 보이신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배소서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예배소서 예배소 1장 311페이지에요. 그걸 보세요. 예배소 1장 311페이지 보게 되면 17절, 15절부터 한번 보죠.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5절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라. 같이 읽으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15절부터 23절은 지금 31문에 대한 삼중 직분에 대한 세 근거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16,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떠한 정신을, 어떠한 깨달음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혜와 계시 정신이라고 그러죠. 이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자,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바대로 하나님을 아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림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요. 이제 본래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과 교통하시는 친교의 시간을 가져서 그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의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이게 샬롬의 축복의 상태를 그대로 누리고 있다가 결국 타락하고 말죠. 타락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즉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죠. 교통이 끊어졌으므로 로마서 1장에 가게 되면, 로마서 1장에 가게 되면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그들이 썩어질 것을 뭐예요?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돼요. 그걸 가르쳐서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숭배죠.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부인하고 그들이 타락 이후에 인간의 실상을 불경건과 불의의 분리를 조차 사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적 자세를 잃어버린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적 의지에 따라 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불의요,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에 어긋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예배적 자세를 잃어버린 자로서의 불경건과 불의로 사는 자들이 되어졌다. 따라서 불경과 불의로 사는 로마서 1장의 이들의 인간은 모두 다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사형에 처할 줄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를 옳다 하도다 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신지식의 이해에 굴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만의 신지식이 굴절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져서 잊지 못하죠. 이러한 상태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희미한 도덕의식이죠. 희미한 도덕의식이에요. 희미한 도덕의식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떨림입니다.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뭐 하시죠? 계시하고 계시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하고 있으나 타락의 결과로 어떤 게 문제 생겼어요? 이 계시를 인식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noetic effect of sin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타락 이후에 벌어진 인간에 있어서의 죄된 양상 중에 하나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 속에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죄로 인한 인식 또는 인지의 영향이죠. 죄가 사람의 인식과 인지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는 신지식의 굴절과 결핍을 갖고 오게 되어졌다. 이것이 큰 타락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안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계시를 줬다는 게 무슨 상관이냐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지만 보이신 그것을 보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아니야 라고 뒤틀러버리는 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렇구나 하고 찬송을 올리는 것은 신자예요. 보고 아니오라는 것이 죄의 영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아니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 있는 거죠? 그걸 보고도 아니라고 말하는 죄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외적 환경을 통해서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 심리적 기능을 통해서 보이시니 그것이 곧 양심이라. 양심이죠. 양심의 도덕적 음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계심을 보이시죠. 그러므로 또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에 따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이성적 압박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아니야 라고 그 전제를 피하고 달리 해석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 자연을 봐라. 이 자연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 그 얼마나 놀라운 질서와 조화가 있는가. 이 질서와 조화가 우연으로 무목적적 임의적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겠는가.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겠는가. 아니면 이 우주의 오묘한 질서는 누군가의 고도의 지성적 존재가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봐야 하겠는가 라고 물어보면 어느 게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다. 이게 우주의 오묘한 질서 조화는 무목적적 무계획적 임의적 우연적 조합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누군가가 설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고 봐야 옳은 것인가 라는 이 판단에 있어서 사실 어느 쪽이 이성적 판단에 합리적이냐면 질서는 질서가 아는 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뛰어난 어떠한 고도의 지적 설계 능력 있는 분이 설계하였기 때문에 이 우주 자연이 이렇게 고도의 질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타당성이 있음 불구하고 그걸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무엇에 대한 향한 믿음의 요구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적 요구가 따라오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요구가 따라온다는 걸 아는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함에 그 판단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죄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거부해버립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죄의 문제죠. 부패한 성품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죄가 없는 자겠니 근접하지 마라. 너희가 나의 이스라엘 백성조차 시내산에 모으실 때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모으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백성들이 함부로 근접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거룩한 불길이 그들을 태워 죽일까 두렵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과 죄의 그 넘을 수 없는 초월과 자연의 존재적 차이를 뛰어넘어 윤리적 도덕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미칠 수 없는 그 죄의 성품에 큰 거리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못 나갑니다. 스스로 못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유일한 하나님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이 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시사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교통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가 피 흘려 죽으셨으니 제사장 직분이요 그가 그 길을 그 일을 행하심에 자신이 죽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셨으니 선지자 직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권세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또한 죄의 권세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하시니 왕의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고 그 경륜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인 것이고 그러니 그게 바로 제사장 직분인 것이요.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에 따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니 우리가 악의 세력을 끌어 넘어가는 왕적 신분을 누리는 것이라. 그래서 선지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왕적 직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거기서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분 가운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예배서 1장을 다시 보시면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째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너희가 나를 보았은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게 선지자와 지난 직분이요 왕적 직분에 대한 내용을 함축하신 것이에요. 그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즉 죄로 인하여 우리 심령의 눈이 갇혀지고 어두워졌으므로 주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심으로 죄로 인한 인지적 인식적 영향을 걷어내시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렬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따라서 18절에서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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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지혜와 계시의 내용입니다. 여기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19절, 20절과 21절에 너희에게 주실 이 모든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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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실 바 됨에 대한 실적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부활 죽으심과 부활임을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과 다시 살리시고 하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종사 권세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이상뿐만 아니라 오는 생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왕권입니다. 이 왕권은 이중적이죠. 하나는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보편적 우주적 왕권이요 또 교회의 머리가 됐으니 구속사적 교회적 왕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중적이죠. 하나는 그의 택한 백성들 위에 왕권이며 동시에 지옥까지 다스리신 온 우주의 보편적 왕권을 같이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 이중적 왕권을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배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들어있지요. 그래서 31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32문 들어가서 하죠. 32문. 32문을 의문답을 함께 책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까? 답.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럼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의 풍성한 영적 진리들을 오늘 살펴보죠. 나눠준 핸드아웃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장 26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5절부터 읽으면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자, 같이 읽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에. 그 이전에 뭐라고 불렀죠?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 뭐라 불렀는지 성경에 그 명칭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이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이렇게 불렀죠. 보통 제자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는 말들은 이제 그리고 영어로 이제 크리스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른 것은 이제 처음인데,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렀습니까? 그런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26절을 보니까 제자죠.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모였죠. 가르쳤으니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도를 가르침 받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컬음 해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과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주께서 행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가 그 가르침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대로 그 삶을 본받아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단순한 종교성이 아니라 종교적 측면에서의 내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본질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외양뿐인 그리스도인이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름하여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외양뿐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합당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 정의에 어긋난 사람은 뭐예요? 외양뿐인 거죠. 껍데기뿐이죠. 그러면 그 외양뿐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 앞에 일컬음 1번에 나와 있는 정의를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교훈과 삶은 따르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양뿐인 사람이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교훈과 삶을 따르며 고백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가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는가?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외양뿐인 그리스도인일까요? 금방 뭐 말한 바들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배우고 삶을 따르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 마음대로 안 되고 있네. 이거 안 따르고 있네.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양심에 찔림이 없으세요? 괴로우세요? 괴로운 사람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과 삶을 따르는 사람들인가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답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예, 그러라고 대답해야죠.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삶을 따르는 분들입니까? 그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예.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기억하고 예배 나오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은 주님의 교훈과 삶을 매우 충실히 따르는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늘 온전치 못해서 늘 부담 갖고 원하는 바 많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익한 종으로서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까닭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얼마만큼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삶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고 그 얼마만큼의 정도적 측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으로 여러분을 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양으로 재어진 게 아니라 실상은 뭘로 재면 내면적 신앙의 본질의 이해입니다. 얼만큼 여러분이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말하자면 질적 측면입니다. 물론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의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의 양, 열매 없이 신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열매 없는 자와 열매 풍성한 자는 누가 더 신앙이 좋겠어요? 열매 많은 자가 신앙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열매 없는 자가 다소 적은 자가 열매 많은 자에 비해서 그러면 신앙이 없는 것인가? 적다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으냐 많으냐 얘기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신앙의 열매가 많으신 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이게 참 없습니다. 이게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여러분은 신앙이 있습니까? 물을 때 다음 뭐라고 돼야 돼요? 막 목 내밀고 콧대 세우면서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누가 내가 신앙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은 주께 주신 신앙이기 때문에 열매 적음으로 인한 그 탄식과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없는 자로서의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회의나 의심으로 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 경계선에서 누가 장난질한,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열매가 이렇게 없으니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죄에 대해 담대해져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외향뿐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또 달라요. 열매 없는 자가 탄식하며 내가 신자이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게 회개의 근심을 하는 자, 그런 자에게 당신이 신앙이 있는 자요 라고 말해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나가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치 않으면서도 스스로 내가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서도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매우 경계의 말씀으로 성경은 엄격히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경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경계가 무엇일까요? 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문제도 인생을 살아가는 신랑의 순례길에서 기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기 때문에 어느 한 생활의 시기를 잡아서 그 사람이 전 인생을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그러면 시간의 종축으로 봐서 기복이 있고 또 그때그때 한 단계마다 신앙이란 것이 열매가 있고 없음 또는 적음 또 그 다음에 죄 가운데 감각이 없어짐 이런 등등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로 회집한 모든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범위를 잡아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쪽으로 그 목회적 교우적 관계를 이루어가야 이것이 긍정적이며 선합니다. 가려내고 분리하고 빼어내는 쪽으로 하게 되면 하루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흠을 찾아 무음한 자를 골라보려면 아무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음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겠다면 목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덮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음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한 유익성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진실성이 무엇인가를 모아서 격려하여 그것으로 더 잘 드러날 수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교회를 세우는 데 긍정적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교회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해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정적 측면을 가리우고 그것은 없다 하고 덮어두고 죄의 관성에 머물자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한 덕성을 자꾸 세움으로 인해서 죄가 스스로 밀려나가도록 하는 측면으로 나가줘야 교회가 개혁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합니다. 교회처럼 연약한 단체가 없어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신앙으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아주 임의적 단체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묶여진 단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대한 분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외향뿐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먼저 믿었는데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 믿었는데 신앙이 뜨거워져서 훌륭한 신자가 됐다.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적용하죠. 그렇죠? 아유, 나는 믿은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이러는데 저 친구는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지 요즘 교회가 열심히 대단해. 먼저냐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의미에서의 먼저냐 나중되냐 나중에 먼저냐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기서 먼저된 나중에 나중에 먼저되는 말의 의미는 먼저된 자가 먼저되는 것이 옳고 나중된 자는 나중되는 것이 옳은 이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뜻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이것이 일반 이 말이 16절 말씀이 이것이 옳은 말씀인데 옳은 말씀이죠. 틀린 말씀을 예로 든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16절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가 나중된다 라는 말이 옳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렇게 인색하면 벌 받아요. 인정을 베푸셔서 대답을 하셔야죠. 이 말씀이 옳은 사실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아, 이게 질문이 어렵네요. 그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돼야 옳도다.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닌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되리라면, 그렇게 돼야 옳다. 이렇게 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중되는 먼저 되고 먼저 되는 나중되는 일은 옳지 않으니라 이런 뜻을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영적 이치에 따라 보면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는 신앙이 나중되고 뒤에 믿은 자가 더 앞서지는 일들이 영적 원리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사람 생각에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옳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20장 1절 같이 읽으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르는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죠.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포도원 품꾼비를 통해서 천국이죠. 천국에 이르게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비유로 설명하심에 있어서 이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으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주인의 주권적 권세에 따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내 주인이 그렇게 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주인의 권세가 선한 것이거늘 마땅한 것이거늘 네가 어찌하여 그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가. 이것은 내 뜻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 덧붙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생각에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옳고 나중대가 나중된다고 생각해서는 너희들 생각이나 천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고자 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뭐죠? 전적인 뭐죠? 은혜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아침부터 들어온 자가 받는 삭시나 마감하는 시간에 들어와 잠깐 발만 딛고 간 사람이 받는 삭시나 똑같다 말이에요. 똑같은 삭스를 주는 것은 주인이 자기 돈을 자기 선한 뜻대로 나눠줌에 있는 것이니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네가 어찌 시비를 거는가.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너희가 행하듯 너희가 스스로 이만큼 했으니 내가 상 받을 자요. 저자는 저만큼의 상을 못 받을 자요. 나는 상을 더 많이 받을 자요. 저자는 상을 덜 받을 자요. 나는 구원 받을 자요. 저자는 구원 받지 못할 자요.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먼저 들어온 자가 먼저 나중 자가 나중 된다는 너희의 시시비비를 가는 공로적 율법주의적 사고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죠? 하나님 즉 주인 주권의 권세에 따라 은혜로 주시는 것이네요. 그 은혜 베푸심은 선한 것이라니 주께서 주고자 하는 대로 그의 왕권을 가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선한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네가 어찌하여 저자는 세리인데 구원을 베푸시나이까? 나는 주 앞에서 율법 쌓였는데 어째 내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라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율법주의적 시비를 내 앞에 들고 나서는가?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먼저 된 나중 된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19장부터 쭉 보시면 이게 수월해요. 19장 16절 보세요. 19장 16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뭐부터 묻기 시작했죠? 영생, 즉 천국에 가는 도리에 대해서 물은 거죠. 영생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조출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율법주의적 해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즉 뭐예요? 사람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는 말의 뜻을 21절에 그 자에게 적용해 보이신 거예요. 21절에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20절에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말씀 속에는 그 청년은 자기에게 여전히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가능성 두고 있는 그 자에게 21절에 말씀을 주시니 22절에 읽어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능성이 부정됐죠. 다시 말하면 주께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묻는 그 청년에게 17절에 생명이 들어가는 계명을 지키라 하신 말씀은 그 계명 앞에서 인간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워달아라 이런 뜻인데 오히려 자기가 여전히 가능성을 두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니 주님께서 네가 온전히 지키려면 네 소를 다 팔아 가난자를 나눠주고 나를 조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죠? 22절의 결과를 주께서 아시고 보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네가 아직도 계명의 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을 네가 깨닫지 못했는가? 라고 그가 계명 주심의 참된 뜻을 깨우치려고 모든 걸 다 팔아 가난자에게 나눠주라. 계명의 참뜻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있으니 네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라. 사람으로 그 계명을 지킬 자가 없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22절에 그 청년 재물이 많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주여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으면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근심하며 어떻게 버렸죠? 가버렸어요. 뭐예요? 이 예수의 교훈으로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겠구나. 자신에게 둔 소망의 근거를 놓지 않은 채 자신에게 준 소망의 근거를 열어둘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간 거죠. 또 다른 라피를 찾아갔겠죠. 또 다른 선생을 찾아간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왜 불교를 따라가고 왜 이슬람교를 따라가고 왜 다른 종교를 따라가냐면 자기 안에서의 소망의 근거를 놓지 않고 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무엇인가의 상급과 위로와 생명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야만 그래야만 되어야 되는 법인데 그렇지 않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처절한 자기의 정죄예요. 절망을 경험하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청년은 영생의 도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시고 24절 말씀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약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26절에 사람으로는 26절 같이 읽으면 예수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수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열어두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30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한 즉 30절에 같이 읽으면 그러므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에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죠. 자,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분명히 있죠.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의 내용은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이 상급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은 남보다 잘난 체하는 상급들이거든요. 나 이거 있다 너 없지, 이게 상급이잖아요. 어머 너 그거 받았니, 나 이거 받았는데, 이게 상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뽐내며 자랑하며 나누며 그 가운데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분리가 스며드는 의미에서의 상급의 차이, 그런 의미의 상급은 없어요. 그건 모든 죄로 인한 결과들이에요. 그러나 상급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상급은 영생을 상속하는데 영생으로 인하여 누려지는 하나님과 교통의 희랑의 기쁨의 충만성이 상급이에요. 자, 상급이 뭐라고 그랬죠? 자, 혼자 말로 상급을 정리해보세요. 자, 빨리 정리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같이 한방 쓰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세요. 여보, 상급이 있어요. 좀 진실되게 믿으세요. 좀 열심히 믿으세요. 그래서, 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당신 자꾸 이러면. 그때 여러분 해줄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나를 본받으세요. 대한민국의 여성 크리스찬들의 책임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 여러분만 나와 계시잖아요, 여기에. 전부 나만 빼고 다 여자잖아요. 먼저 타락한 이브들만 잔뜩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아담이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먼저 타락한 이브들이요. 그들의 이 땅에 태어난 역사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거? 무엇이죠? 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당신은 나를 본받으세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상급이 있는데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무엇을 얻으리까? 27절 물으니까 29절의 결론 내리기를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답을 주셨죠. 그 다음에 30절에 첫 모두가 뭐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는 접속사인데 무슨 접속사? 역접 접속사. 이거 수능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논리를 반대로 풀 때 쓰죠. 그는 착하다 그러나 때때로 못된 짓도 한다. 이게 반대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역접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역접이 나와요? 그러나 먼저 돼서 나중되고 나중에서 먼저 될 때가 많으냐. 무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상급도 공로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시는 것이니라. 그 말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먼저 된다고 먼저 받고 나중에 나중 받고 내가 아침부터 와 수고했으니 나는 열 달란트 받고 열 데나리온 받고 밤 5시 마감을 잠깐 왔던 친구는 한 대는 받는구나 라고 생각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영생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뭐죠? 상급 또한 주의 은혜니라.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상급 또한 주의 은혜일까요?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됨됨이, 신앙 됨됨이, 우리의 가진 달란트 본래부터 자기 것을 갖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가 생명이 시작되어졌죠. 생명이 시작돼서 생명 시작하면서 의식 갖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누굴 닮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네. 하필은 왜 엄마 아빠를 닮았지?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로부터 받아요. 우리의 모든 유전적 형질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죠. 내 안에 있는 탤런트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노력해서 수고해 받아가지고 상급으로 받아온 게 아니에요. 이 탤런트도 뭐죠? 나면서 살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발견하고 발견된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환경적 도움이죠. 그 환경 도움을 내가 정해요? 아니죠. 그리고 이 발견된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 도움받아 개발하는 나의 노력 또한, 나에게 주는 내적인 감동과 의지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만드신 거라고. 그 주께서 정하신 필요에 따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써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받은 게 없어요. 하나 받지 않은 게 없어요. 어느 것도 이 세상 내가 만들어 내가 성취한 것 같지만 그 성취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따라서 우리는 운명론,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자가 아니요 내가 오늘 수고하면 결과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모든 역사 중에서도 우리는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있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놀라운 결과도 또 믿음의 풍요로움도 그것도 경건에 열심하였기 때문에 풍요롭기도 되어지고 죄와 싸워가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되어지고 또 남보다 시간을 쪼개어 주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냈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에 내가 나로서 나의 인격적인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의 배후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가게 되면 하나도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부터 또 주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주를 향한 찬송의 극대치인 거예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깊도다 부요한 하나님의 높고 깊은 지식이요. 우리가 누구인데 그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겠는가. 거기에 돌아가요. 따라서 상급조차도 내가 내 것임으로 너와 구별하여 이웃께 받을 만하다고 내 것 주장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상급은 있으나 상급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야? 하나님 은혜.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뭐가 돼요? 나중되고 나중된 내가 먼저 되니라. 그 뒤 20장에 나오는 게 포도원 품꾼 비유가 쭉 다시 나와 설명을 붙여주고 있는 거죠. 품꾼 비유의 맨 마지막에 다시 뭐라고 돼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 있죠. 자, 그래서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되어 있고 20장 16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된 말로 말 어구도 바꿔서 다시 설명하고 계신 것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은혜인 것이라. 그러면 외양뿐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자가 외양뿐인 그리스도인가를 차 한 잔을 나누시면서 생각하세요. 5분간 숙제. 반드시 검사할 테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에 근거로 외양부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죠? 토론의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힘을 쓰다가 주께서 어디 계신지를 잊어버렸죠.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제가 먹고 마시는 일에 힘쓰다 보니 주께서 계신 것을 제가 놓쳤나이다. 저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치소서. 옛날에 어느 실족한 제자가 그랬대요. 자, 보세요. 그 마태복음 20장 16절의 이 말씀이 외양부인 그리스도인과 관련돼서 왜 적용적 구절로 나왔는가라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신자라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복음적 이해의 본질이 더 중요해요. 얼만큼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가 신자 아니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풍요를 누리겠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차이지 신자인가 아닌가를 나눈 건 아니라 그랬죠. 신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외양은 신자이지만 여전히 뭐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그 공로주의적 율법적 이해관에 고착된 채 그리스도를 임의로 자기 소견대로 아는 자를 가리켜서 외향뿐인 그리스도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사도들 시대 때 있었으니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바리새파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자들은 이방인도 할례를 하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들이요. 그리스도 이후에도 베드로가 외식하여 순간 넘어졌던 것처럼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황급히 그 자를 떠나버렸던 것처럼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그 규례에서 복음을 가리우는 자가 되어서 갈라디아에서 내가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이라 하고 말했던 그러한 책망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이 공로주의적 율법주의적 의식을 갖고 서로서로를 판단해가며 또는 자기의 교만성을 증거해나가는 그런 연약하고 타락한 모습을 많이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인생이란 사실을 우리가 순전하게 인정을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영적인 재산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물적인 자산들도 전부 주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청지기적 자세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관리하는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실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게 참 복음적 적용이 우리가 참 게으르고, 그게 바로 이제 교회가 연약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교회가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해가 그릇되면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자기 자랑을 위하여 주의 일을 헌신합니다. 그 외향뿐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가보시면, 그래서 그 결과 이 이해가 왜곡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이것이 언뜻 이해하면 22절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 일이 또 뭐냐면 지도자예요. 그렇죠? 먼저 된 자와 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했죠. 귀신을 쫓아냈죠.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왔으나 23절에 주께서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왜 인정하지 않죠? 그들이 어찌했기 때문에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도무지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히죠. 한 번도 너와 나이가 어떤 관계가 없었다. 아, 전에 알았는데 그냥 몰랐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몰랐다. 처음부터 몰랐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한 번도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도무지란 말은 결코 모른다. 조금이라도 이름만 들은 적이 있는데 다는 모르신 거죠. 어릴 때는 알았는데 나중에 모르신 거죠.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다, 그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처음부터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줄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의미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한다. 예컨대 목사라 해보자. 오늘 말씀을 가르치니까 오늘 빗대가지고 그럼 목사인데 그래서 목사도 기능을 해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뭐 전도도 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주의 일은 그렇게 했는데 도덕성은 좀 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7계를 범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을 내고 도덕적으로는 참 흠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 이런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건전치 못하니 아무리 일을 해도 윤리적으로 건전 못하니 아니다 라고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이해예요. 피상적인 이해예요.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불법을 행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 된 뭐죠?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에 어긋난 모든 행위를 불법에 어긋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계명에 어긋난 모든 일 가운데는 비윤리적이며 반도덕적인 일들이 포함되어야 안 돼요? 포함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전하거나 도덕적으로 완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라는 말은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윤리적으로 완전해야 주께서 인정하시는 말인가 라는 거로 이게 해석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불법을 행하는 자의 핵심이 윤리적인 완전성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므로 이 말의 뜻은 조금 더 다른 본질적인 의미,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면 율법의 어긋남을 가리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법도, 그 율법, 법도가 어디에 되냐면 그 이 말씀 속에 위에 21절 보세요. 21절. 21절 같이 읽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줄치면 그 말의 뜻이 포함된 말 해석이 뭐가 될까요? 어떤 일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일이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 뜻을 행하나니 너희가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내 말을 들었을 것이라. 주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 뜻을 행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인데 구약에 이미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죠. 구약 속에 인간의 타락과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긍휼로만 삶의 원리와 그리고 제사의 원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될 이유를 쭉 복음을 설명해 놨죠. 즉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알지 못하는가? 주께서 나다나엘을 책망하신 것처럼 어찌 네가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의 뜻이 이미 선지자와 시편과 모세 율법에 가르쳐 진 것이여를 세계명 듣듯이 하는가? 라고 하신 것처럼 주위에 오신 것은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실제로 오셔서 그림자를 완성시키신 것인 것이지 결코 없던 것을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새롭의 의미가 다른 것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내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은 인간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로만 사는 줄 알고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해 나가는 찬양의 제사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함의 핵심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이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요 자기 교만이요 자기 섬김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행위라는 것은 주께서 인정한 선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아 그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내어놓는 경건에 기초하여 나오는 의로운 행동을 가르쳐서 선하다 하시지 불경건 안에서 일반적 양심에 따라 행하는 측은지심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덕이 되는 일정한 제한적 의미의 덕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공로적 구원의 영생에 이를 만한 공로적 가치를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조차도 항상 뭐죠? 더러움과 죄의 오염에 항상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도 100%의 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다음 앞에 나온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 속에는 노략자는 이라 되어 있죠. 속에는 노략자는 이리요, 양의 옷을 입은 것은 겉보고 속지 말고 그 속을 보라. 근데 이 겉과 속이 일치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내 그 노략자는 이리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라. 예컨대 나무가 그런 것이 아니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해서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요,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즉 20절에 이름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의 내용 속에서 복음의 바른 이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찬양의 제사에 따라 나오는 모든 신앙적 외적 행동들이야 비로소 그것이 열매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 고백이요 사역이 되어 주께서 아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에.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것은 어떤 종교적 기능하는 것 자체로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 복음 사업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을 이해하려면 결국 5장부터 6장, 7장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결국 주께서 말씀하셨죠? 쭉 보면 너희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이미 살아나는 것이요 간음하였다 하는 말을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 하신 말씀이요 여기 너에게 송사를 하는 자에게 있을 때 송사 속옷을 갖고 자 속옷을 갖고 자에게 거둣까지 주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이 말 한마디에서 전체 내용을 읽어가고 마지막에 7장 이렇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의 앞에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자요 악한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만이 살 길이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에 나타나는 외적 결과가 비로소 열매다. 그 내면과 외적은 이거는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 그런데 외적으로는 열매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내면에서 그것이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복음과 율법의 바른 교훈에 떠서 벗어났으니 그 자가 한 것은 껍데기 뿐이었다라고 되어지는 거죠. 그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와 반대되는 자가 5장 16절에 나와요. 5장 16절 같이 읽으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이 나오죠? 이 착한 행실이 아까 7장에서 불법 행하는 자와 대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착한 행실의 결과는 빛을 비추임으로 사람 앞에 인식되어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자, 무엇일까요? 뭐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시겠어요? 뭐죠? 눈. 사람 눈이 봤어요. 이렇게 이제 계신 걸 봤어요. 이제 사람을 봤어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을 보고는 뭐냐면 아 이분은 착한 분이구나. 착한 행실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영광.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이 착한 것 때문에 잘했다 하고 그러지 않고 왜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거는 이 착한 행실이 귀한데 귀한 착한 행실이 뭐로부터 비롯된 거죠?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이 결과되었은 즉, 즉 열매가 나왔은 즉 이 열매를 맺게 한 이 사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뭐죠? 긍휼과 은혜를 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그로하여금 착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높임을 보고 이 자가 우쭐하여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자는 어디죠? 이 자가 하늘 높이는 거 보고 자신이 행한 착한 행실을 보고 이들이 하늘 영광을 돌리고 보면서 과연 옳도소이다 내게 이 일을 있게 하신 이는 나로 남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라.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 고백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가 찬양하죠. 함께 아울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예요. 행한 자나 본 자나 주를 찬송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일은 공로주의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에게 이 선한 행실을 행하게 하신 주의 은혜.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이 빛은 참빛 대신 세상의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이 싫어했다. 그러나 세상에 참빛이 비추시니 곧 소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참빛을 받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라. 행실은 열매일 뿐인 거예요. 열매죠. 열매는 열매인데 무슨 열매냐면 증거의 열매일 뿐이죠. 열매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이 빛이니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설교로 마치면은 그거는 도덕주의적 율법주의적 설교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거는 회당에 가도 환영받을 것이요, 모스크 가도 환영받을 것이요, 저기 산골에 법당에 들어가 해도 불교인들도 박수칠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스도 은혜에 합당한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빛이에요? 스스로가 빛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음에 그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는 빛이라는 게 거울로서의 빛이에요. 거울로서의 빛이죠.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후는 팔복의 얘기가 쭉 나온 뒤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근거 없음, 우리에게 의의 근거 없음에 대한 하나하나의 고백이죠. 인식이죠. 신앙의 영적 신앙 고백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 하나하나의 설명은 난 기회 있을 때 하도록 하고요. 따라서 5장 16절에 이 말씀은 그대로 야고보서 2장 18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서 2장 18절을 들어가 보게 되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원래부터 믿음이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본래부터 없는 것이라. 네가 자꾸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 그러면 열매가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한테 좀 어떻게 설명 좀 해보라.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이 행함을 가능케 한 은혜의 믿음을 내가 너한테 설명할 수 있다. 근데 너는 이 행함의 열매가 없으니 그 증거가 없으니 도대체 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믿음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이 있는 건가? 그러므로 해서 믿음은 증거를 필연적으로 낫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강조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식주의나 도덕주의나 공로주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을 잃으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이 되죠? 천하에 쓸데없는 것이요. 버림바 되시니 본래부터 소금이 아닌 것이죠. 빛이 아니게 된 것이라. 필연성을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뭐라고 말할 때라도 선지자 노릇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본래부터 하나님은 도무지 한 번도 처음부터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인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외향뿐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가 하는 게 십자가를 아는가. 거기에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말이 통해요. 그게 특징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이 통하죠. 그러니까 일반적 감성이 아니고 실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성이죠. 여러분 그 있죠. 참 이제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설명되면 언제 들어도 기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과 얘가 합치니까 아니오처럼 들려요. 이 참 실증이 안 나고 지루하지 않고 들을수록 심령이 막 뛰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강조예요. 설명이에요. 평생 반복해 듣잖아요. 평생 반복해 듣잖아요. 그때가 기뻐요. 찬송도 항상 부를 때도 그래서 기쁜 거고 그런 거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뭐에 대한 증거를 보고 있는 거죠? 참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심각해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하니까 이제 증거 열매가 필연적으로 낫게 됐다 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뭘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믿음의 증거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한 가지 큰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 앞에서 감사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비록 그 말씀의 교훈의 훈도에 따라서 내가 다 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살지 못한 나에 대한 부족과 죄의 죄감을 늘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그 죄책 때문에 내가 영원한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말하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야 하는 것이죠. 감격이죠. 여러분이 부족함 때문에 정죄받아 나는 아마도 이대로 살다가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늘 눌림이 있다는 것은 아직 복음적 자유를 아직 모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눌리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하지 못하는 게으름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이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할 눌림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더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어찌 이렇게 불순종할까. 그러니까 그를 이제 뭐라 고린도서 뭐라 했냐면 회개하는 근심이라 했어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회개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경고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자의 모습으로 또 살았습니다. 제 심령 속에 선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께 주셔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죄의 법 아래를 이끌어가는 죄의 육적인 모습을 제가 여전히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붙들고 성령께 도와주는 힘에 의지하여 제가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세요. 항상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식을 놓고 있으므로 패배할 때가 있지만 주의 아래 그러나 주 앞에서 구할 때에 주시군다는 약속에 따라서 이기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여러분 예배 나오는 일 그 모든 일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죠. 그러나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갈증이 좀 없고 또 충만하고 좀 더 좀더이렇게기쁘게신앙생활하고싶으면성령의충만함을누리고싶으면나쁜습관과죄를자꾸끊어내세요그리고그런것들을끊어내는일에강박편집증적으로자꾸끊어내려면더욱더어려울수있으니까선한일에마음과시간을더쓰세요그럼그것이밀려나가요그렇지않겠어요그렇죠선한일에더심선한일열심히하시고그래서모임의교제에선한모임의교제가아니면나가지마시고이성경공부에자꾸나오세요 그일만이생명을얻는입니다자여기까지했습니다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아버지감사합니다주은혜가운데서사는자임을생각나게하시고우리가그리스도인이나일컬음받는주의백성사모심을감사합니다주의교훈과주께살아오신삶의본을바라보며우리는연약하고부족한자들이지만그러나주께서오직은혜로만구원만난사실을알게하시고우리의죄인됨을인정하게옵시되십자가에서우리를다용서하시고죄의권세끊어내셔서우리를거룩한부르심으로이끄시는하나님의사랑을바라보고기쁘게하시니감사옵나이다아버지하나님이사랑을저희가의심치말게하시고우리가그사랑안에서거하며우리의연약함을더욱더중보기도로도우시는그하늘에계신예수그리스도의중보기도에힘입어서제사장적기도에힘입어서우리가오늘도승리의삶살게하옵시되하나님영원하게함으로세상사람이우리를보고하나님께영원돌리는귀한일들이우리를통해있어지도록우리를부욕케하여주시옵소서우리를구원하여부르신주의은혜를찬송하옵고예수님이름으로기도드리옵나이다아멘수고하셨습니다